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이 원역사로부터 지금 22장까지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간으로 지금 이 여덟 번째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겨우 그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주저하지 않고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성장한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렇게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 그리고 24장, 그리고 25장 한 중반쯤에 거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23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한 평생을 같이 살아봤던 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 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라는 이제 처음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같이 나왔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함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이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마치 유랑민이죠. 유랑민처럼 62년 동안 이렇게 함께 아브라함과 모진 그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가 하는 그런 귀한 삶을 보여주면서 살았었죠. 그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왕이 그를 데려가기도 했었고, 또 가나안에 와서 살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그를 데려가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이제 자녀를 그렇게도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끝내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런 하갈, 이 여종에게 이제 모욕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마음의 압박감과 그 참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과거 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죄인처럼 살아왔던 것 같은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그가 결국엔 여자로서 이제 폐경기를 맞으면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가버려서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인생 전체는 그 자녀로 인해서 참 그 마음 아프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그런 삶을 보낸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그녀의 나이 89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실 때 그 89세, 90세가 된 이 노인, 이 사라가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고 아주 그 목숨을 건 출산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90세가 돼서 아들을 하나 얻어서 정말 그 평생 가슴에 응어리졌던 가슴 아팠던 괴로움을 다시 서버리고 이제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쁨 속에 이제 살아갔는데 불과 한 3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직 37살인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 못한 그 상태에서 사라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사라의 나이가 127세의 나이였습니다. 하란을 떠나온 지 62년이 지난 그때 죽게 되는 거죠. 그가 죽었던 가나안 땅은 그래도 처음에 하란에서 들어와서 가장 많이 거했다고 할 수 있는 그 헤브론 지역에서 와서 살 때 거기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같은 부름받은 자라는 걸 알았지만, 어쨌든 자기를 믿고 이 험난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실 60년을 사는 동안 자기 집 하나 없었고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와 준 이 아내 사라를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많이 웁니다. 그리고 많이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이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은 뭐 이 땅에서 이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별인 거죠. 여러분 이별은 아프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정말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 슬픈 건데 죽어서 슬픈 것보다 사실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다. 영원한 헤어짐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 더 아픈 게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별이라는 게 사람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첫애가 어릴 때 가끔 이제 저가 이제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초기 시기에 그 애가 처음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들어가느라고 제가 데려다 줬는데 공항에 막 아빠를 찾으면서 우는데 가슴이 막 우유 파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때 이제 저도 이 아픔이라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야, 이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있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별이라는 건 참 너무 아픈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이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또 사랑하는 자식과의 이별은 그냥 슬프다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아프다라는 게 이해가 될 만큼 그 마음이 너무 쓰리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모진 그 세월을 그 험난한 세월을 같이 걸어와준 60년을 함께 산 이 아내의 그 이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참 슬펐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 금슬이 좋은 부부들 보면 오랫동안 같이 이 살아오시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게 되면 그 남은 분이 너무 마음이 상실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얼마 살지 못하고 또 뒤쫓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참 그 헤어짐이라는 건 참 가슴 아픔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함께 걸어왔던 아내를 그렇게 보내는 그 장면이 지금 이제 23장에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뭐 죽음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당장 죽음은 슬프고 아픈 거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천국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 분이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뭐 이렇게 이런 샤머니즘 쪽에 계셨던 분이라 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그래 너희나 잘 믿어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나 보고 싶지 않냐고 나중에라도 근데 보고 싶지 우리 손주 그렇게 얘기할 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늘 있어서 물론 헤어짐의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애통과 아픔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그게 승리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3장에 그렇게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의 그 애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23장 전체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3장이. 왜냐하면 단지 두 절,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라가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슬프하고 애통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땅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땅을 구하고 찾는 그 이야기가 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묻 땅을 찾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란 땅을 떠나온 지 지금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자기가 살 집 하나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그를 부르셨던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온 거죠.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럼 그 땅에 살아갈 때 그저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았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3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좀 사고 싶다. 어? 이 우리 하늘을 묻을 그거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해쪽 속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왔던 이 가나안에서 적어도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 그 부엘세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남유다 땅 전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 땅 되는 그 전체 지역에서 모든 그 같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리더처럼 지도자처럼 그렇게 위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받게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소개한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살아가면서 그 그랄 땅이었던 것은 그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고 그랬고 지금 헤브론 지역은 헷 족속들의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한 그 선지자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뭐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집과 땅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먼저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이 땅을 넓히고 나의 지경을 넓히려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고 뭐 집터를 찾고 자기의 어떤 동맹국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냥 추구하고 바라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지금 찬양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 안에 둔 이 가치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미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든 최고의 소망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많은 구절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 손자 야곱도 있어요. 전부 어디에 거했다고 하냐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가게 되는 거야. 이 땅은 우리가 미련 둘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천국이라는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천국이죠. 자, 그렇게 보면 단지 죽어서 가고 난 그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살았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실력과 내 야망으로 쟁취해서 얻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그렇게 62년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산 결과는 뭐였습니까? 약속받은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 이제 죽은 아내를 묻을 그 땅 한평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삶이냐? 아니요. 모든 인류, 이 성경이 있는 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닮아갈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장막집에 거하면서 이곳 저곳을 다녀야 했고 그렇게 죽어야 됐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가지기 전에 실수했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생전에 이것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내 눈으로 보지 못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돼 갈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그것은 꼭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심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확고한 믿음으로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전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 우리 믿는 백성들 선택한 것은 왜 그랬냐면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당신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제는 내가 죽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쨌든 뭐 아빠 아빠 뭐 엄마 엄마 쫓아오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만 크면 자기 생각이 생겨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 각 개인이 막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게 가능한 게 믿음인데 이거를 좀 잘 교육하려고 좀 강하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막 그 이 빗나가게 되고 뭐 잘 눈앞에서는 믿는 척하지만 밖에서는 좀 이상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좀 잘 할 수 있을까? 라서 내버려 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나의 친구들이 전부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을 안 하면 아예 세상으로 빠져들어 버리는 참 쉽지가 않아요. 자녀 교육, 그 영적인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일단 말로 교육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삶으로 교육을 해서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 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인격으로서 대하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택해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숙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도 빗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 믿음 안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국 그것이 자녀의 교육 자녀를 향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늙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왜죠? 사라도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내도 죽어가니까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거를 알면서 이제 자기가 자녀로 낳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될 이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처음 이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죠. 그리고 60년 이상을 땅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땅에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가 죽으니까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공식적으로 땅을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고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서의 그 죽음, 그러니까 죽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가족 단위의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굴 같은 걸 사가지고 죽게 되면 거기에 이제 다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돌아가신 분을 그 굴에다가 그대로 두면 이제 한 1년 이게 지금 썩고 뼈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다시 그 안쪽에 굴이 더 하나 있는데 그 안쪽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분이 죽으면 또 이제 거기에 놓고 그런 식으로 매장하는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도 사라를 데리고 하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가나안에서 이렇게 뭐 구걸하듯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뭐 바가지 쓰듯이 땅을 구입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향 땅 하란을 떠나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이 자기의 땅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해서 굳이 거기에다가 묻고자 하는 거죠. 뭐 그전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생을 살아오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몇몇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혼자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약속을 지키는 주체인 뭐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가 건강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관습대로 본다면 정말 하란에다 갖다 묻었든 어쨌든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주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이 주체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중에 사라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셔야 될 건데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헷족 속으로부터 이 매장지 이 막벨라 굴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이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죽을 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거기에다가 남겨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어서 처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죽을 때 나를 고향 땅 거기다 묻어달라고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아주 그냥 큰 이 장례 행렬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거기에 묻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을 때 죽고 나면 내 뼈를 너네가 언제 이 이집트를 나갈지 모르지만 이집트를 나갈 때 내 뼈를 가다가 고향 조상들의 그 이 묘지에 같이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요셉도 거기다가 같이 그 유골을 갖다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햇사람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던 이유는 이게 어떤 뭐 죽음에 대한 슬픔과 뭐 땅 한 평도 없이 이게 무슨 웬 말이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후손들로 하여금 이제 살아도 죽었고 자기도 죽을 건데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여튼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땅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도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결정이었죠.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이런 삶의 실천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자기 스스로 뭐 땅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지 않았고, 이제 점점 그 약속 성취를 보기 전에 이제 자기가 죽고 올 때가 되다니까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나를 부르셨던 대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주기 위한 그 의도 안에서 바로 이 막벨라 굴을 구하는. 그래서 아마도 23장의 사건이 죽는 일, 뭐 1, 2절, 2절밖에 없지만 나머지 쭉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보면 땅을 약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0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 약속된 주체가 죽어나갈 동안, 그리고도 그 후에 400년 이상을 땅을 주시지 않은 걸 보면 이거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주신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이유를 주신 거지 땅을 뭐 굳이 주시려고 한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천국에서도 이 천사였던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던 찬양의 리더인 사탄 루시퍼가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할 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사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록 그렇게 거꾸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멜번 시티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멜번 시티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종교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기는 교회 당일지 몰라도 어쩌면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끄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그런 아주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처럼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무덤이라는 것은 세상에 볼 때는 모든 욕망과 모든 가치가 끊어지는 마지막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아닌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무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게 바로 무덤이, 그리스도인의 무덤이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의 죽음이 또 저의 죽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버리고 모든 욕망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무덤을 볼 때,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이름을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꿈꾸고 아브라함이 실천하는 그런 삶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23장이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는 거고, 자, 계속해서 24장은 이제 사라가 또 죽은 후로부터 한 3년 정도가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그 처음에 소개한 12장부터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이제 24장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봐왔죠.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걸어온 그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가나안 땅을 다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들어와 65년이 지나도록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땅 안에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냥 그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와서 살아갔지만 65년을 살아갔지만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민교회고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민을 와서 한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의 그 수고와 땀, 더 나아가 뭐 이 세대들의 그런 눈물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한 60년쯤 이민 세월이 지나면 거의 토착화되죠. 뭐 몸이야 뭐 이렇게 이 계속 우리가 같은 종족과 결혼을 한다면 그냥 아시안이고 한국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말도 영어요, 생각도 영어요, 문화도 영어요. 완전히 뭐 이 호주 이 세대에 그냥 이렇게 하나된 동화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호주가 다문화 사회로서 사실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 들어오든 간에 다 같이 섞여서 뭔가 호주만의 어떤 그런 민족과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정책이 좀 강화되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6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도 가나안화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딴 데서 산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을 떠나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하면서 절대로 거기는 거해 있는데 절대로 가나안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만을 믿으며 살아간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 사실 그 삶은 굉장히 외로운 삶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얻고 강해지려면 거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한 족속들과 뭐 더 가까워지고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다가 권세 싸움을 통해서 뭔가 통치하는 그런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섞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섞이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갔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했고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대로 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하는 그런 싶은 곳으로 사실 하나님이 가길 원하는 데는 우리가 볼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게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치성을 들여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축구도 보면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사람들을 보면 공이 날아올 자리로 가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저길 가 있지? 그 골을 많이 넣는 사람 보면 항상 거기서 그렇게 골을 기다렸다가 넣는 그런 사람을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뭐 끌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 여기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갔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들 이삭이 이제 아까 37살이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구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아내의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에 젖은 이 여자들을 구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60년을 살았으면 뭐 어쨌든 뭐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알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가나안에서 자기 며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 귀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고 그 시대 어느 시대에나 보면 사실 누구든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나는 안 믿어. 난 신이 있다는 걸 안 믿어 하는 무신론자들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누구나 보면 믿음은 있었을 건데 믿는다는 걸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느냐를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냥 믿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찾은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저들이 믿는 성령님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것하고는 좀 더 많이 왜곡됐거나 부풀려졌거나 뭐가 빠졌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나의 감정에 나의 이 열악한 환경에 그냥 자기가 몰두돼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어떤 신이든 뭐 누구든 간에 잘 믿으면 좋지. 그래 믿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이끄셨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여 나타나 주셨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했던 게 결국은 자기 족속밖에 없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은 히브리 족속밖에 없었으니까 그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온다면 그 사람도 자기와 닮은 사람 아니에요. 800km가 넘는 거기서 그냥 얘기만 듣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오는 그 사람은 자기를 닮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사라를 닮은 자기 아내를 닮은 그런 여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런 여자를 지금 아브라함이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뭐 미리 얘기했으면 이거 조심해라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받는 삶이라고.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곧 이제 역사를 쭉 살펴가면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한마디로 이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일일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성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성문화시켜서 준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한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여기 지금 헷족속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이 지금 거래를 했던 바로 이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리고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게 지금 400년 뒤에 400년도 훨씬 넘는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성문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400년 전에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800km나 지금 여기서 캔버라 가는 거예요. 캔버라 걸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굳이 사람을 구해서 데려놓겠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걸 뭐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얘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막 우리 자녀들이 먼저 막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행동할 때 부모님들 마음이 되게 기쁘잖아요. 그래서 애가 뭘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막 먼저 챙겨주고 싶고 뭐 공부할 때도 쉬었다 해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는 거는 부모 눈에 볼 때 분명히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애가 무리하게 공부를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무리 하면 하고 있는데 더 해라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먼저 행하는 사람.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모든 일에 축복하셨더라. 축복받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개념까지도 믿음의 개념까지도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24장이 창세기로 보면 가장 긴 절이에요. 67절입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제일 길게 나온 절이 이 구절이에요. 24장.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핵심을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이야기,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 이야기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에 67절이라는 가장 긴 절을 이용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부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땅이 아니라 이 하란 땅, 자기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좀 아시고 차분히 좀 읽어가시면서 여기서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가라는 걸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믿음대로 살려는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죠.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잖아요. 횃불 언약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했는데 사라는 폐경기 때문에 소망을 잃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같이 이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렴 사라도 모르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얘기했을 것이고 사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삭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 어떻겠습니까? 그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여자를 찾고 싶어도 보낸 이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이 그걸 거절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함께 믿음 앞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됐던 사람이 첫 번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물론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맡은 그런 늙은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주석들과 또 이게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이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다 재산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충실했고 그만큼 성실했던. 그래서 아마도 늙은 종이라고 하면 함께 늙어왔으니까 그렇게 아마도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전하는 간절한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주인이 원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늙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도 늙은 종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늙은 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한 아마도 거기도 한 80세는 됐겠죠. 80세, 90세, 100세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캔버라 가는 그 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그 주인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믿음을 자기도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걸었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하게 찾은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늙은 종은 오직 하나 그 주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그 지키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막 올인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다가 뭐 여기서 놀다 가고 저기서 놀다 가고 쉬다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약속만 바라보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꿈꾸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소망, 또 리더 한 사람의 소망, 뭐 집사님, 권사님 한 사람의 소망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쉬고 있고 한 사람만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되고 우리가 함께 작지만 부족하지만 누군가 먼저 와서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역할, 내가 그거밖에 못하지만 그런 일이라도 하고, 끝나고 나면 뭐 치우는 일이라도 하나 하고 설거지라도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저도 말을 잘 못해서 강의를 하거나 목적이 있으면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그냥 앉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마디밖에 못하겠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미팅한 얘기 한번 해줬지 않았나요? 거의 뭐 남산을 이쪽 장충동에서 서울역으로 건너오는 동안 네 마디 했어요. 네 마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도 말하고 싶은 건, 그래도 그런 마음에 얘기하고 뭔가 그 우물쭈물 막 뭘 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뭐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갔을 때 누가 하겠지, 나는 내 좋은 것만 차가하고 이래 가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의 꿈도 이 다메섹, 이 엘리에셀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인데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당연히 이삭의 이제 아내로 이제 선택을 받은 여인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올곧은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그 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떠나오는 용기 있는 그런 여자. 이 여자의 또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꿈을, 믿음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누군지는 지난번에 그 22장 끝에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의 그 족보가 쭉 나오죠.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이었죠. 그렇게 보면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참 보면은 남을 잘 배려하고 그런 올곧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이제 그 800km가 넘는 그 땅을 이제 겨우 가서 거기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내가 좀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굴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낙타를 10마리를 데려가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그냥 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하는 차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엘리에셀이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리브가가 얼른 자기가 있던 물을 내려서 마시라고 그러고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낙타에게 물 먹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낙타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이 물이 없이 이렇게 걸어온 경우는 한 번 물을 먹으면 100리터를 먹습니다. 100리터를 먹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동이는 커봐야 10리터, 12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마리를 먹이려면은 적어도 10번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물이어서 이렇게 밑에서 길어 올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땅에는 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을 찾으려면 이렇게 좀 높은 데서 밑으로 이렇게 계곡처럼 내려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갔다가 물을 먹인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낙타 한 마리를 갖고 간 게 아니라 낙타 열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10리터짜리를 가지고 한 번에 100리터 먹는 낙타를 열 마리를 먹였으면 1000리터인 거 아니에요, 결국. 예? 그러니까 이런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부탁이었는데 리브가는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갔는데 누군가가 어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러분을 이렇게 돕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딴 거 볼 거 없어. 그냥 그 마음만 보고 데리고 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거야. 정말. 그래서 담례를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군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 족보에 보듯이 마침 아브라함의 그 족속, 아브라함이 찾던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제 뒤도록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이 엘리에셀이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다 매겨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니야. 그냥 거기 사는 이방이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아시고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을 그렇게 배려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다 믿음도 있고 실력도 다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리브가처럼 이런 성품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셀이 됐든 어디서든 서로 욕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뒷소리 듣고 그러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 믿음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기도를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욕하지 않아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키워주고 살리면 되니까. 다 성품이 나빠서 그래. 나쁘다기보다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품을 갖는, 특히 리브가와 같은 성품을 담는,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제가 볼 땐 그 셀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참 따뜻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리브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에셀이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의 주인의 마음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세든 나이에 그 800km를 갔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딱 여자를 만나고 나서는 쉬고 좀 이제 다 찾았으니까 가면 되니까 좀 쉬고 그렇게 오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음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그 식구들도 그렇고 당황스럽죠. 어제 저녁에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여자인 걸 확인하고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아, 열흘이든 아무튼 좀 말미를 좀 주십시오. 애도 좀 준비도 하고 우리도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뭐 혼수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뭐 이 종이 엘리에셀이 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리브가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와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는 가겠다고. 딸은 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리브가가 믿음을 잘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주 닮아있는 걸 봐요. 아브라함이 사라나 그리고 지금 리브가 같은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걸어왔던 익숙했던 것들을 아주 단숨에 끊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숙했던 세상에 자기 친구들하고도 뭐 좀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건 다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는 삶.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 안에는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단숨에 끊어내는 것과 기꺼이 포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이렇게 걸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왜 힘들어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오면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얘기를 다 들어요. 서로에게.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장가 가야 되고 내가 소도 사야 되고 내가 밭에 나가 할 일도 많고 내가 뭐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단숨에 우리가 끊어내고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희생을 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를 다 포기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이끄시고자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구나라고 안다면 내가 내 삶을 조절하고 내 일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우선순위 안에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만드는 거. 그게 지금 리브가가 보여주는 믿음의 용기인 거죠. 여기 특히 이제 워킹 할리데이로 오신 분들이 힘들죠. 와가지고 어렵게 조합을 구했는데 거기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려 한다던가 또 셀 속에 나가서 내가 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가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주 예수 이름을 한다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성실한 삶을 보여주시고 애쓰는 삶을 보여주시고 남들이 쉴 때 여러분 더 일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리브가가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가 살아오던 이 삶의 가치,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가치관들이 말씀 중심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도 바뀌어야 되는데 현장은 바뀐 게 없어. 똑같은 사장에, 똑같은 부모에, 똑같은 친구에,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가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일날 찝찝한 마음 떼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영혼이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예배, 셀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내가 또 투자하는, 그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삶,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4세대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1단계, 2단계는 선생과 제자 관계로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첫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세울 때 첫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서로 관계가 좋은 거? 그러면 좋죠. 그런데 관계는 좋은데 다음 사람, 3세대가 나오질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그거는 좋은 관계지 바른 관계는 아니에요. 바른 관계는 뭐냐? 이 1차, 2차 관계 안에서 다음 3차 관계가 나오는 거. 두 번째,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서드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인식이 들어가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냐? 그게 아니라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서드 제너레이션을 세워서 다시 포스 제너레이션이 나오는 이 순환, 포 제너레이션 법칙이 돌아가야, 그래야 믿음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죽기 바로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삶, 너를 부른 그 이유를 잊지 말아라.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거다. 다음 세대를 낳는, 너만 나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좋은 관계가 아니라 네가 안 나의 마음을 너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있는 전도는 신약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지를 않다 보니까 그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지, 정말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첫 얘기 속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강단이 그런 사명을 맡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큐티 재료를 갖고 또 무슨 책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더불어 먹는 여러분의 양식이 되면 좋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셀에 가서 나누고, 셀에 가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가서 그 가이드 따라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 유초등부 교사도 지금 전부 그걸 하고 있어요.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주중에 나누고 난 다음에 그거를 주일 예배에 가가지고 다음 주 예배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 애들만 빼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심,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과 뜻을 알아요. 처음부터 다 알지 않았어요. 실수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패도 하고 아주 큰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 안에서 걷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스스로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그 계시의 방법이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또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24장 1절이 말하듯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23장, 24장을 통해서 이제 뭐 죽음에 대한 아까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제가 좋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23장, 24장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찾아보면 아마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23장, 24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응? 그 성도의 일생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파악을 하시고 더불어서 이제 많은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더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전체 8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잊지 말자고 했던 포커스가 뭐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왔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이런 그 이 개념이 잘 잡히면 이제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혼돈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바르게 파악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남은 뭐 25장은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장가 보내고 거의 죽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또 장가를 또 들어요.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이제 많이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전부 재산을 줘서 동방 땅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삭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묻혔던 마므레 근처 막벨라굴에 안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삭, 그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살아가시는가 하는, 그러면서 또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왜 주셨겠어요? 이삭이 복을 만한 곳을 갔겠죠. 복을 받을 만한 곳으로.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었겠지요. 순종의 결과가 복이지, 열심의 결과가 복은 아니에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아까 나왔던 그 이스마엘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25장 18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맞춰지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전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더 지난번과 다르게 좀 자세하게 살폈는데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